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천천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요절은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즐겨 순종함의 넘버2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완투로 한 경우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왠지 제가 이사야 1장 19절에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필이 꽂혀서 즐겨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함 넘버2는 그 앞에 넘버1에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전 메시지가 예배의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제목을 해서 로마서 5장 1절 한절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의 동일선상에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말씀의 그 후반부에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부정적이고 잘못된 면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진짜 많은 걸 다뤄야 되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체계적으로 다루면 기독교 사역의 한 분야인 내적 치유, 이너 힐링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내적 치유 들어보셨죠? 이너 힐링. 그 내적 치유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그 안에 내면에 속마음에 있는 상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내면에 상처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이고 뭐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아름답게 하고 또 마셜 아트 해가지고 막 몸이 건장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다루고 치료하며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사람의 속을 알기 어렵다는 그 속담으로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실상 우리가 본인조차도 자기 마음 속의 내면의 문제, 얽히고 뒤틀린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그문트 플로이드 있죠. 지그문트 플로이드 또는 칼 융의 정신 분석 이론이 있는데 이 정신 분석 이론은 사람의 그 정신 현상을 연구하는 그 과학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는 사이칼로지, 심리학을 공부하죠. 또는 사이카이어트리, 또 정신의학이죠. 의대에서는 또 정신의학을 공부하죠. 이런 모든 분야가 정신 분석 이론인데 이게 사람의 정신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도움이 되지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내서 적죠. 그런데 물론 그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기도 제목조차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의 이 속 내면에는 이 견고한 진, 이 스트롱 홀드,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내면에 받은 상처의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이제 둔감해서 못 느끼는 거 있지만 고통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고 증오가 있고 또 좌절이 있습니다 등등이.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사역자죠. 사역자는 중보와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역자가 어느 범위를 넘어서서 인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내적 치유는요 굉장히 폐해가 큽니다. 아니암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좋은 학자들과 그 경우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라이프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소명의식 없이는 섣불리 내적 치유에 달려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러나 내적 치유는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때로는 뭐 온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아도 점점 치유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치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에 그 섣불리 이렇게 뛰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사에 겸손하고 겸손할수록 좋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자꾸 겸손하고 사람의 역할은 중보와 도움 역할밖에 못합니다. 마치 자기가 내적 치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한 게 있는데 비록 자신의 내면의 부정적인 면이 복잡하고 막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혼동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잠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마음이 괴롭고 뒤틀리고 막 속상하고 막 미칠 것 같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대하 쓸데가 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하지 못한 자를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 해결이 단순히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권능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스럽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는 구원의 복음의 단순성. 제가 이걸 쓴 지 어떻게 말, 구원하시는 복음의 단순성. 영어로는 The Simplicity of the Saving Gospel.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의 이 단순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속이 복잡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복음의 단순성의 그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 서두에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항상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바라보라.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바라보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단순히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도 고집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하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이유로든지 여러분들 계속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요 바라봐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말씀 많은데 두 개만 골라서 보고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인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면에 있는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Forget not all his benefits.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그러니까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데 잊지 마라. 이게 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민수기 21장. 제가 4절로 9절로 했는데 좀 길죠. 그렇지만 그것만 잘랐어요. 21장 4절 보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에돔이 길 가는 걸 막았죠. 그러니까 에돔 땅을 못 지나가잖아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우회해야 되잖아요.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마음이 속상했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셔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자, 불뱀에 물린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불뱀에 물린 자들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 원망하다가 이 내면의 쓴뿌리가 와가지고 이 내면의 이 복잡한 문제가 이게 불뱀에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보면 산다는 겁니다.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우리가 성경을 다 인용할 수 없지만 이 장대에 매단 노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상기한다는 걸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좀 시간 쫙 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한 번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실천했어요. 계속 매일매일 시간이 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세우셨고 말할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나를 이끌어내셨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죽어도 할 일은 많지만 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라. 그 에돔 족속이 땅을 못 지나게 했다고 그 우회에서 가려고 하면 우회 가면 길이 험난하잖아요. 그님이.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고 단순히 바라봐라.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바라보는 사람은 죽어요.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과 그 내추럴 마인드와 그 죄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너무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에 제가 이제 이따 설명할 거고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듯이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배반합니다. 리지스터하고 레블 배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갈수록 절덕 이 절망의 어둠의 심연으로 더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우울증에 깊이 빠진 사람이 저는 직접 대면 안 했는데 제가 아는 사역자 중에 하나는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그 깜깜한 그 블랙니스를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어둠의 심연에 빠져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이사야 말씀이 시작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사야의 그 팀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사야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지만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배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제 제 중략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거역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지? 나는 아직도 내 안에 그 회개하지 않는 죄와 또 계속 그 죄에 대한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멀리 있어서 내가 좀 회복되기 좀 어렵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도 나는 좀 힘든 성도처럼 보인다. 그러면 실망이 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약간 옆에 사이드로 가게 되면 저도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청년들 제자 훈련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목사 된 이후로는 또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면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뒤에서 기도해줘도 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지부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요지부동하리라 그런 데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기에 이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요지부동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다음에 사람이니까 그 맨파워나 이런 그런 그 자원이 제한돼 있죠. 그렇게 요지부동한 사람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 그건 지혜롭게 해당된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거역하면 그 답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 중에서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고집스럽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결국 구원하신다. 저 장로교 목사하고 예정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예정론에 미혹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면서도 절대 안 변해요, 삶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고집스럽게 거역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따라 올바로 서도록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kindness, 그 다음에 준엄하심, sternness, severity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보면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사야 1장 20절 읽으니까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됐어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나? 그랬는데 아무튼 20절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그러니까 resist하고 rebel하면 이게 뭐냐면 즐겨 순종함과 이 반대되는 이 불순종과 거역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거역한다는 그 히브리의 원래 동사의 원형이 이게 마라, 이게 쓴뿌리 같은 걸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더 이상 안 하고 이 강팍하고 마음의 이 쓴뿌리 같은 이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저주는 칼에 삼키리라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에 삼킨다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에 물듯이 하나님께서 흑암과 죄의 권세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탄한테 매이는 모습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냥 떠오른 게 왠지 욥기가 떠올랐어요. 물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거고 배반했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욥이 이렇게 달라져서 공격을 하는데 그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1차 참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집이 무너져서 애들도 다 죽고 갑자기 이웃의 민족이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보통 자연현상의 재해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걸 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두 번째 욥을 또 참수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게 칼에 삼킬이라는 거와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바로 칼에 삼켜지라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고. 자, 그러면 무엇을 거절하는가? 자, 무엇을 배반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은 지난주에 본문에 택하지 않았는데 오늘 18절 봅니다. 18절에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그 직접 화법입니다. 모든 게 직접 화법, 간접법입니다. 직접 화법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직접 화법의 그 문장 중에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한 것은 회개를 더욱더 촉구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이게 대구법입니다. 그래서 주홍과 진홍은 다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눈과 같이 희어진다, 양털같이 희어진다, 눈과 양털도 이 대구법으로 그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이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이치를. 범죄한 자가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용서를 하겠다는 쪽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주겠다고 사과를,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에는 안 맞는 거죠. 거꾸로 용서하겠다는 쪽이 먼저 용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사과와 회개를 간곡히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자, 오라 했는데 오라. 오라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come이죠. come. now come 했는데 영어의 그 메이저 버전에도 정확히 번역이 안 됐는데 그 히브리 문장 번역에서는 이렇게 그 컴이라는 거에 그 하라쿠의 명령령 러쿠나 나가 붙었어요. 나가 뭐냐면 플리스입니다. 플리스. 이게 그 부분이야. 정확히 번역이 안 됐는데 자, 여호와께서 말씀이시래 제발 오라. 이렇게 come please. just come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휘치를 들면서 때리면서 때리려고 할 때 제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이놈 새끼가 끝까지 말 안 듣고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지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이 형국입니다. 부모는 매를 들었는데 한 번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제 끝나겠다 하는데도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용서를 하겠다는 쪽이 먼저 회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좀 매달려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보면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자, let us reason together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비록 너의 죄가 중한 적에 있다 할지라도, 자, 이 말씀이 뒤에 연결됩니다. 너희 속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뭐 아주 혼동스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용서하실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으로 이루어졌죠. 물론 원래는 그 장수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나눠졌는데 최소한 이사야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제일 이사야, 제 이사야로 나눠졌는데 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제 이사야에서 43장에 아주 중요한 그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또 1장이 이 말씀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28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28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합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물론 아까 1장 18절에서 변론하자 그랬는데 여기 변론은 히브리 동사가 다른 동사예요. 다른 동사지만은 43장에서의 변론은 법적인 용어, 더 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 your first father, 그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들, 이 자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성소의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도 나오는 건데 이 단어 나중에 한번 우리가 기회 잡아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할게요. 이 destruction으로 번역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 단어는 헤렘인데 헤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고 번역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의롭고 거룩하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사야 그 제2사에서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유, 제가 제 자식을 잘못 길러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모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의 잘못을 본인의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데 이사야 43장에서 변론하자는 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 변호사가 쓰는 법적인 용어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일에 변호사처럼 말하면 나도 너 일에 너의 변호사가 되겠다. 이게 이 말씀 뜻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변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가리키는 속죄의 피가 있고 신약에서는 영원한 속죄, 구속을 베푸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 신약에도 나왔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언약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단순성을 깨닫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 예가 제가 그 적절한 예는 부모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내 속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치유와 회복은 곧 주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즐겨 순종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순종을 하되 무조건 순종만 하지 말고 즐겨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뭐 벼룩도 낯짝이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겨. 비록 내 속에 견고한 증거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 문제가 있어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이 여기서 즐겨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무덤이구나. 거기에 비록 내가 속상하더라도 설레이는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거기에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즐겨 순종하려고 해도 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 내면의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바라보라. 계속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집요하고 꾸준히 힘써 싸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메시지 넘버원에서 세 번째 제안을 했죠. 세 번째가 뭐냐면 만일 그래도 생각과 감정이 혼란스러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고개를 들고 나를 괴롭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내가 저지른 내 그 죄악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했으면 끝나는 건데 계속 사탄이 마귀가 그 과거의 죄를 가져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인간인데 네가 하나님 믿어. 너 같은 인간 믿어.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도 없이 성경에 하나님 믿고 올바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내면의 문제를 때로는 믿음으로 무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린 법을 터득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베이비처럼 쉽게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안에 뒤틀리고 부정적이고 내 안에 그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을 교정하는데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견딤, endurance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잠잠히 기다리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치유하시도록 기다리는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을 알잖아요. 이사야 66장 중에서 제가 지난번 구절을 말씀드렸죠. 제2 이사야, 이사야 40장에서 60장에서 제일 한 가운데 이사야 53장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성경 스크롤이기 때문에 가운데 없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이 하나가 여러 개예요. 우리는 책이지만 한 권, 이 코덱스라고 하는데 한 권인데 이렇게 쭉 풀어옵니다. 그러니까 랍비나 이런 사람이 딱 잡고 처음에 딱 들면 이사야 53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피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이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사야 53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인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가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사야 1장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흰 눈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양털처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700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자신의 문제를 다루시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택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권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문제를 제가 세 가지로 선별해서 말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뭐냐면 형벌입니다. punishment. 여러분들 죄를 짓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고통이 있다는 것도 punishment죠. 형벌이 있어요. punishment. 그 다음에 수치, 부끄러움이 있어요. shame, shame 있고 거절, rejection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그 약어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형벌, 수거, 거절 이렇게 형수거, 형수거입니다. 형수거, 형수거,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형수거, 형수거, 형벌, 수치, 거절. 근데 영어로 치면 punishment, shame, 거절이니까 약자가 PSR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미국에서 캐나다 넘어오려면 이제 내일부터인가? 28일부터 해제되지만 PCR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PCR 테스트. PCR 테스트만 하지 말고 PSR 테스트도 해야 돼요. Punishment, Shame, Rejection. Punishment, Shame, Rejection이 내 안에 어떻게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게 당연한 그 Punishment,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인 그 상처와 고통에서 나를 온전히 치유하셨다. 영과 홍과 육에 치유하셨다. 이게 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 세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도 한 가운데 있는 그 연입니다. 연.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단어 스터디 하게 되면 굉장히 클리어한데 뭐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자, 이 말씀이 봐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어떻게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이 상처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치예요. shame. 내게 당연한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기에 그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을 입히셨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수치심이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 인터넷에 악플이 시달려도 그냥 사람이 자살해요. 괴로워가지고.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속에 수치심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걸 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일련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골반 내시가 그 가면서 묵상했던 말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한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몸이 나체했어요. 우리 화가들이 뭐 이렇게 그리려고 뭐 팬티 하나 입히고 그랬는데 사실은 옷을 발라벗긴 겁니다. 그 수치와 모욕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다음에 54장 이사야 54장 4절에 한 절만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 네 받은 그 수치를 네가 잊겠고 네가 과부, 이 과부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가리킨 겁니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내가 받았던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수치, 부끄러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받은 상처, 이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종교 영광으로 입히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이인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 it's a shame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시니라. 그럼 세 번째 거절입니다. rejection. 세 번은 내게 당연한 거절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다. 여러분들 이 거절감 있죠? rejection. 이 rejection은요 처음에 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사람과 관계 보면 이 거절감, 이 리젝션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여기 지금 애들 없잖아요. 우리 재직들 우리 아이들 보면요 한 번씩 마스크 쓰고 지금은 마스크 쓰고 애들 한 번씩 껴안아 주세요. 이게 안아주면서 I miss you, I miss you, I love you 이걸 자꾸 해주세요.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이 조그만 공동체라도 우리 애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좋은 일꾼들이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껴안아주세요. I miss you. I love you. 보고 싶다. 이렇게 안아줘서 이 acceptance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제발 손가락질 하지 말고. 신앙이 좀 들어가면 지가 성경 얼마나 알고 잘난 줄 알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그럴 때는 속이 막 뒤틀려요. 야, 자꾸 이렇게 억셉트 받아주고 용납.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말고. 죄는 용납하지 말고 자꾸 받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이 거절감은요. 인간의 심연의 심연 절망의 근본 원인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그 낙태를 하려고 5번인가 6번 시도하다가 낙태 실패했어요. 뭐 한 번이면 되게 성공하는데 5번 실패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자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해가지고 나를 낳지 않으려고 낙태를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나온 사람이 나다고. 그때 그러냐고 웃잖아.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I was not wanted. 나는 원하지 않는 아이다. 태어났잖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거절감 얼마나 큰지. 또 이렇습니다. 거절감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거나 학교가 있는데 그 입학에 거절당했어요. 공부 안 해도 거절당하죠 물론. 그런 거절감 상처. 사람에게 수많은 이 거절감이 있어요. 이걸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 사람 내면에 있는 이 거절감에서 온 상처는 개인과 사회의 온갖 문제의 원인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거절당한 사람. 이 부모 가정이 깨지잖아요. 가정이 깨지면 애들이 꼭 사고 쳐가지고 이 캐나다만 해도 이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해요. 마약 중독자의 대부분이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형제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거절당하잖아요.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요셉이 잘한 건 없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나가는 거 보세요. 또 동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회로부터 거절당하고 등등 이 거절감은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거절당한 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거절하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있는 아들을 거절하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내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congregation 이 그룹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중요한 게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또다시 볼지어다 Here I am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혹시 부모가 여러분을 거절했고 형제가 거절했고 사회가 거절 동료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를 내 자녀로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절감이 치유가 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품는 것이 기독교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내면의 속마음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문제에 그 문제와 상처에 고집스럽게 매여 있는가? 그리하여 자신도 괴롭고 주위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 쓴뿌리가 있는가? 아직도 조상탓하는가? 옛날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자매 하나가 울면서 웃었어요. 근데 지금 선해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박수고 우리 어머니는 무당이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변해서 저는 굉장히 유교적인 이거 아주 보수적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말 했다니 막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하나도 화끈거리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직도 조상탈하는가?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저기 한국의 그 재벌회장 이 누구처럼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도 부모 탓하는가? 선배 탓을 하는가? 또 주변에 또 형제 자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내면의 상처와 수치와 거절감에 매여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에 붙잡혀 있는가? 그리하여 혐오스럽게 주위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만 하는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단순성에 즐겨 순종하라. 고집과 편견을 물리치고 즐겨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바라보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제 이게 두 번은 끝나는데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즐겨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그리하여 마지막 결론은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죠.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되게 하늘로 아 내가 딱 죽으면 하늘 나가서 내 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머문다. 땅의 아름다운 수산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라. 그 성경 딱 두 군데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원래 따지면 거룩하게 되어 가는 자들, those who are being holy 이 말한 것 때문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온전히 하셨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사야의 전체를 좀 아우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그 한계 제한된 능력과 판단은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말씀이 이사야 끝까지 연결되는 것을 꼭 아시면서 즐겨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 내 안에 이 상처가 많아서 즐겨 순종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형수고 아, 내가 자꾸 나는 이렇게 장난쳐서 하는 게 문제인데 심각할 때 이렇게 장난치면 다 깨지잖아요.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형수거라고 했잖아요. 형벌 수거. 그 형벌 수치 거절. 이것을 잘 생각해서 내가 즐겨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즐겨 순종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